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어제 지상작전에 나서 하마스 목표물 300여 곳을 타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지난 하루 지상작전 동안 다수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제거됐고 테러리스트 목표물들과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발사진지 여러 곳, 지하터널 내 하마스 시설 등 약 30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텔아비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진주만 폭격이나 9.11 테러 이후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10월 7일의 끔찍한 공격 이후 하마스와의 적대 행위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요구는 곧 하마스, 테러리즘 그리고 야만에 항복하라는 요구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의 보건부는 어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8,30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통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던 자국 여군 병사 한 명을 구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억류됐던 19살 오리 메기디시 이병이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통해 구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기디시 이병은 가족과 재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노약자와 영유아가 포함된 인질 238명이 아직 하마스에 의해 붙잡혀 있다면서 이스라엘,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인질의 석방은 이스라엘 군뿐 아니라 세계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는 압력을 받아야만 인질들을 석방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을 통해 인질들을 구출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촬영 장소와 일시가 불분명한 인질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여성 인질 3명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 영상을 잔인한 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를 방문한 칼리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최근 전화회담 이후 전개된 가자지구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과 알사우드 장관이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갈등을 확대하려는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설리번 보좌관과 알사우드 장관은 상호 국방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교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미국인과 외국인들의 석방 및 분쟁 확산 방지를 위한 카타르 정부의 노력에 거듭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민간인 생명 보호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목표물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메시지에서 공군 전투기들이 헤즈볼라의 무기와 초소, 부지 등 기반시설을 타격했다며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큰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그리고 특별히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과도정부 총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무는 레바논이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바논이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북 특별 대표는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화상 회담을 갖고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이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미한 양국 싱크탱크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7도, 최고는 7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대북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러 무기 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러 무기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30일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화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미중 특별대표가 점점 더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최근 중국의 북한 국적자 송환 보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도 다시 제시됐습니다. 국무부는 김 특별대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각급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28일 미한일 외교장관이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북핵 문제와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협의회는 미국 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한 싱크탱크로 이날 면담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도발이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은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월에만 최소 11척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런 움직임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에서 또 대형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 랩스의 27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라진항의 이 부두에 약 105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VOA는 앞서 지난 23일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해당 부두에 약 120m 길이의 선박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했는데 나흘 만에 또 다른 선박이 입항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 북한 전용 부두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적재됐다가 이틀 뒤인 19일 선박이 정박해 컨테이너를 싣고 떠난 것이 확인됐고 23일과 27일에도 잇따라 선박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4일 단위로 선박 입항이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 바로 옆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30일 13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서 있는 모습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OA는 지난 26일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라진항에 있는 총 3개의 부두 중 중국이 임차한 가장 북쪽 부두에서 지난 26일 약 10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3일 만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한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북러 무기 거래 장소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에서 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선적 등의 움직임이 일상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10월 들어 이 같은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10월에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를 드나든 선박은 30일 현재 모두 11척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이후 라진항을 출입한 선박은 8월 한 척, 9월 두 척에 머물렀지만 10월 들어 폭증하면서 지금까지 총 14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선박 바로 앞에는 수백 개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 이 선박들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곳에서 계속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이 지점에 적대된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한글이 적힌 북한제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베긴 사다트 전략연구센터의 알론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이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은 27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가자 지구에 북한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중동 내 최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화학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무기가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을 조상진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에 계신데요. 하마스의 지난 7일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The situation, it's a war zone. Israel now is divided. We face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러 위협의 직면에 있습니다.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르는 지난 7일에 공격이 시작됐고 하마스와 지하드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국경 근처 키부츠 지역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 액션캠을 부착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자지구로 납치된 사람들이 약 225명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납치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전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악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하마스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대한 장기간의 봉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갈등을 키웠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f Hamas, Russia called them, for example, freedom fighters. But if Ukraine would have attacked
러시아는 하마스를 자유를 위한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자유투사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그들은 자유투사가 아닌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것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태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알카에다를 자유의 투사 조직으로 정의했겠지만 그들은 자유의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수천 명의 민간인을 공격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심지어 일부 같은 이슬람 국가조차도 하마스가 한 악행을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에 수십억 달러가 지원됐지만 가자지구 아래 터널을 건설하는 데 그 돈이 낭비됐습니다. 그 수십억 달러가 시민사회 발전에 쓰이지 않고 미사일을 만드는 데 낭비됐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와 지하드 군대를 건설하는 데 낭비되는 수십억 달러의 돈은 민간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은 보건과 교육에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자신의 군사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내 테러 단체들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 중 북한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마스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제공됐고 실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It's a well-known fact that we can see some of the shipments.
네, 물론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선적된 무기의 일부가 적발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외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상에 관계없이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다른 중동 테러 조직이 필요로 한다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죠. 이미 알려진 F7 로켓 외에도 107mm, 122mm 대전차 로켓 등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군이 발견한 것을 보면 이 로켓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고 북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 기꺼이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이러한 경무기를 볼 수 있고 헤즈볼라가 있는 북쪽 전선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북한 선적이 확인된 예멘 후티 반군에서도 북한 무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가자지구와 이란의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로 향하는 화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가자지구는 꽤 오랫동안 봉쇄돼 있었고 모든 거래가 면밀히 감시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마스는 어떻게 북한산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It is blocked not 100%. What we see is
100%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국경을 지나는 화물을 이스라엘이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지역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일부 지역에서 터널을 통해 가자지구로 물건이 보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 국경 밑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이 있고 이집트에서 가자지구 전역으로 무기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가는 화물의 일부는 바다를 통해 운반됩니다. 이스라엘 해군이 차단할 수 있지만 모든 화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가자지구는 미사일 제조 공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했는데 북한과 이란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가자지구로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자지구에서 관련 북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마스가 북한과 직접 거래했을까요? 아니면 이란 또는 헤즈볼라를 통해 북한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Because the funding for Hamas and jihad comes mainly from Iran.
하마스와 지하드에 대한 자금은 주로 이란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류는 북한과 이란 간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마스와 지하드의 무장 세력들이 이란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에 가서 훈련받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쪽 병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시리아로 이동한 것도 포착됐었습니다. 과거 북한이 시리아에 건설한 핵시설이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됐는데 이 공격으로 북한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마스에 제공된 북한산 무기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Is it a threat on the existence of Israel? As I said,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덕분에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개발된 하마스 미사일 중 일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경 키부츠 마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탄약 중 일부가 북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북한산 무기가 더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n the case of Hamas and jihad, what they use is they use an North Korean RPG.
하마스와 지하드의 경우 북한산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무인 비행기 드론을 이용해 이것을 운반한 다음 떨어뜨려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기존 탱크는 대전차 지뢰나 대전차 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드론을 사용한 대전차 로켓포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와 협력한 화학무기를 테러 조직들이 사용할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에 화학무기가 반입됐다는 징후가 있었다는 추정과 함께 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전문가들이 헤즈볼라에 화학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헤즈볼라는 하마스를 비롯한 다른 여러 중동 내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들 중동 테러단체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하마스 연계 못지않게 북한과 헤즈볼라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까요?
If North Korea would have not denied it, we should be start worrying that North Korea is becoming.
북한이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사일이나 방사포에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제시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조작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주도하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지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고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협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모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나 정부는 북한과 중동 내 테러 조직들과의 연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정부나 국제사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srael knows that North Korean weapons, conventional non-conventional weapons,
이스라엘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가 중동의 국가와 테러 조직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세계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 등 다른 정보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관, 특히 주로 미국과 협력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적을 차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죠.
북한이 중동 지역 내 주요 무기 공급 국가이자 주요 위협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북한을 주요 공급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테러 조직에 많은 탄약을 제공하는 이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경우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장 큰 우려사안입니다. 북한은 제재를 해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하겠죠. 이에 따라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고객입니다. 또 북한은 중동의 테러 조직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리아와 헤즈볼라 및 중동 지역으로 점점 더 많은 무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알론 레프코위츠 위원으로부터 이스라엘 현지 전황과 북한과 중동 내 테러단체들과의 무기협력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제외 공관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당국의 외화난이 심각해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자국 특명 전권 대사가 27일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을 작별 방문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병철 특명 전권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고 로렌수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정동학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요엘이 무세벤이 우간다 대통령을 23일 작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오랜 우방인 우간다와 앙골라에서 공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철수시킨 겁니다. 앙골라 현지 매체인 조르나우드 앙골라는 지난 25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앙골라 주재 외교사절단의 일방적 폐쇄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간다 언론 인디펜던트는 정대사가 우간다 측에 북한이 대외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대사관 수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어 공관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최소한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된 앙골라의 대북제재 결의 통합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앙골라는 2017년 11월 북한의 건설회사 만수대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회사에 소속된 북한 노동자와 고용인들에게 떠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재 북한 공관들에선 동상이나 무기 수출, 의사와 간호사 송출 등에 관여하며 외화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경제 활동도 대부분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대외 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했던 탈북민 출신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은 사회주의 동유럽 붕괴 이후 북한 경제가 쇠락하면서 제외 공간 수가 꾸준히 줄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동유럽 붕괴 이후 그리고 북한의 권한의 행군 장기적인 경제 난을 겪으면서 대사관 그 외교관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 됐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축소돼 오다가 이게 이제 좀 더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수교국은 현재 150개 나라가 넘지만 이번 아프리카 공관 철수 전까지 북한이 공관을 운영한 국가는 53개국뿐이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또 최근 중국 당국에 홍콩 주재 총 영사관 폐쇄 의사를 전하는 등 제외 공관 10여 곳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전인 동서냉전 시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체제 경쟁을 벌이며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면서 다수의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앙골라의 경우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전 대통령이 1981년과 1987년, 1989년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한 이후에도 협력관계를 이어가면서 북한이 앙골라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건설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선 앵전이 사라지면서 비동맹 외교를 추구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입장이 변해 지금은 각자 실리 외교를 펴는 양상이고 남북한 체제 경쟁도 한국의 압도적 우위로 판명이 났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의 정체성이 혁명 수출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뭐 많은 부분 내전에도 있었고 가옥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도 꽤 있었고 그런 면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 측면에서의 아프리카 지원도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점차 탈냉전 이후에 줄어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경쟁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앙골라와 우간다는 최근 국제사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규탄에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는데 우간다와 앙골라 모두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45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광진 센터장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당 국가에서 벌여온 각종 외화벌이 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북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관계를 확대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유 더 있겠죠. 근로자 파견, 우상 화물 수출 뭐 이런 것들로 좀 외화 획득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그런 목적도 추구해야겠지만 그 가능성까지 다 막히고 있으니 뭐 아프리카에 돈만 쓰면서 대사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겠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공관 철수 의도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고립주의적 정책을 펴는 가운데 해외 공간을 통한 탈북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공간을 통해서 이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체제 단속적 차원에서 아주 필요 불급한 거점 위에는 불러들이는 형태로 내부 단속 차원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일각에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외교 전략의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3년 반 동안의 국경 봉쇄로 북한 당국의 외화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제한된 외교 자원을 소수의 반미 연대 국가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같은 경우는 북한이 거점 외교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신냉정 외교가 약화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 차원을 본다고 그러면은 향후에도 범위는 줄이되 거점 국가에 대한 외교는 방어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외교 기반의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공언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미한 양국 싱크탱크의 공동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술 핵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한국의 독자적 핵 전력 구축은 미한 양국에 상당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등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와 한국 아산 정책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한국의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췄으며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핵 억제나 한국의 핵보장에 더는 적절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을 이용한 보복 여부와 형태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북한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국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은 핵 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을 어느 정도 강화했지만 한국의 핵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1960년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취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의 핵 위협이 점증하자 미국은 유럽에 3천 개의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유럽 배치 핵무기의 운용은 나토사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담당했고 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핵 보장을 나토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국 연구진은 가장 실행이 어렵지만 한국의 핵 보장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양국은 4단계 순차적 절차를 이용해 북한 핵무기 위협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첫 단계는 군산 공군기지 및 잠재적으로 오산 공군기지 등 한국 내 미국 전술 핵무기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는 방안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를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만드는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을 거부하면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경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로는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 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20기와 미사일 1기당 약 4발의 탄두가 탑재되므로 북한을 표적으로 이런 잠수함 한 대를 투입하는 것은 최대 80기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단계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 핵무기 B-61 핵폭탄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미국 내에 저장하되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B-61 폭탄은 본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 핵무기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기존 핵 중력탄인 B-61 폭탄에 첨단 레이더와 GPS를 장착하고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추가해 정밀 폭격이 가능한 B-61-12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예산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며 독자적 핵무기 생산으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핵 동결을 거부한다면 미한 양국은 4단계로 약 8개에서 12개의 제한된 수의 미국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투발 이중 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이미 준비된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 4단계 절차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첫 두 단계는 1, 2년 이상의 간격이 아닌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단계의 일부로 100개의 핵무기 현대화를 완료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를 발표하고 6개월 후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지 않으면 4단계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4단계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개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고 이 중에는 상징적 또는 실제 작전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기에서 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생산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 정부 지도자와 국민들은 이런 선택의 잠재적 위험과 단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증가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안보, 경제,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핵우산이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더욱이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 억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핵전력 투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위에 제시한 어떠한 방안도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도 이런 결론은 미한 양국의 북한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미한 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미한 양국 정부 모두 이런 대안의 검토를 오랫동안 미루고 싶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핵 위협 증가에 대처하고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의 공동방위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기여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알렉산더 무니 하원 의원이 동맹분담 보고 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랄프 노르만, 댄 비숍, 랜디 웨버, 앤디 빅스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국과의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기술한 보고서를 내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이 해당 동맹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동맹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간 방위비 지출과 미국과의 공동방위 관련 군사작전에 대한 기여 활동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나라가 관련 기여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런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과 대등한 무력을 가진 위협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이클 리 의원이 지난 3월 하원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단연도 협정으로 2021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은 13.9%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은 한국의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422억 달러이며 내년 예산은 4.5% 증가한 약 441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 KEI 차기 소장으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을 발탁했습니다. 스나이더 차기 소장은 KEI의 인사 발표 직후 B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미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 한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KEI가 미국 정부의 특정 사안에 대해 로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스나이더 차기 KEI 소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새 소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내년 4월에 취임하실 예정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Well, this is a moment of opportunity in the U.S.-Korea relationship, as shown by last April state visit.
지금이 미한 관계에 있어 기회의 순간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한미 경제연구소의 역할은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KEI는 미국인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미국과 한국 관리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한 간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최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KEI가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KEI 소장들은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 경력이 있습니다. 스나이더 차기 소장은 학계 출신인데요.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정책 제언을 할 때 전임 소장들과 어떻게 차별화될까요?
I don't know necessarily that I'm going to be different in any particular way. That's a hard question to answer, but obviously.
글쎄요, 제가 얼마나 특별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분명히 저는 정부나 의회보다는 싱크탱크 커뮤니티 출신입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KEI를 도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KEI가 한국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Well, for me, that's kind of an easy question because I'm just going to keep on doing what I've been doing. And that is to provide balance and objective analysis.
제게는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분석을 계속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항상 견지해온 입장인 한국의 친구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또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KEI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한 양측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recognize where the funding comes from, but I think that at the same time,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았는지를 떠나서 한국 정부가 KI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다고 봅니다. KI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사안에 대한 미국 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관점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간 경제안보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양국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이었죠. 한국과 미국은 상충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데요.
So what I see is that the governments have already worked out understandings as related to som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For instance, on semiconductors.
양국 정부는 반도체 등 가장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관계를 조율했다고 봅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진정한 시험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부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실제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과 관련된 경제 문제들이 미한 간 협력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면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어떤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까?
Well, this is a protracted stalemat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it involves the security of South Korea.
미국과 북한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안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환경에 비춰볼 때도 북한 문제는 무시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 간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긴밀해졌으며 제도화됐습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권에 따라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한 동맹이 양측의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곧 출간하시는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시죠.
So the main focus of my study is on the increased costs and risks of pursuing a go it alone approach.
그러한 압박을 견뎌내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 됩니다. 맞습니다. 곧 출간할 제 책은 양극화된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추구할 때의 위험과 비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 연구의 주요 초점은 미국이나 한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단독 접근 방식을 추구할 때 증가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미한 동맹이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가 스콧 스나이더 차기 KEI 소장으로부터 활동 목표와 미한 동맹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제작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장르와 소재도 다양화되면서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영국 런던의 중심가인 커즌 시네마에서 열린 다큐영화 Beyond Utopia 시사회와 관객과의 대화 행사.
여기 와 있어요.
두 탈북민 일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과 엇갈린 운명을 생생하게 그린 이 영화의 제작진이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자 객석을 꽉 메운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선댄스 영화제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 등을 수상한 이 영화는 이번 주 영국의 킹스 컬리지 등 세 곳에서 시사회와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BBC 등 유명 방송국들과 가디언 등 언론 매체들은 앞다퉈 주인공 중 한 명인 탈북민 엄마 이소연 씨와 탈북민을 구출하는 갈렙 선교회 김성훈 목사를 인터뷰해 크게 보도했습니다. 10여 개 언론 매체와 인터뷰했다는 김 목사는 탈북민 구출을 펼친 20년 이상의 기간에 이런 관심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좀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러나 뭐 할 정도로 너무 울어서 미안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제작진은 이 영화가 탈북민 참상을 폭로할 뿐 아니라 아들을 향한 모성애, 3대에 걸친 가족사랑, 북송 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눈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화는 이미 이번 주 미국에서 개봉돼 언론 매체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부트 씨는 20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Beyond Utopia는 영웅적인 한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 스릴러로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영화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X에 북한 관련 일을 많이 하지만 Beyond Utopia 같은 강렬한 영화는 본 적이 없다며 친구들과 이 영화를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차석자는 한국의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인 블랙핑크와 BTS의 X 계정을 링크하며 한국인의 나머지 절반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배워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조현동 대사가 지난 17일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전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등 용기 있는 비언 유토피아 제작진과 출연진을 만났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 막 홍보 행사를 마친 테리 전 국장은 27일 VOA에 영화라는 매체의 강력한 힘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These films have power to reach many, many more people, ordinary people, the Americans, the foreigners, the Europeans.
이런 영화들은 미국인, 외국인, 유럽인, 영국인 등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도자 등 기괴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 매체 보도에 익숙한 청중에게 북한 주민들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선 이 영화 외에도 지난 21일 북한 인권 뮤직 토크 콘서트를 통해 올해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영화 이 엄마의 낯선 땅이 상영도 했고 25일엔 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영국 본부에서 You Don't Know가 상영되었습니다.
근데 엄마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서 또 치료받고 저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저를 공부를 시키려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감사하고
영화 You Don't Know는 특히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과거 항일운동 때 불렀다는 자유가를 서두에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도 배워서 익숙한 이 노래의 자유를 왜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 영화를 제작한 이용남 감독은 27일 BOA에 영화가 주는 독특한 힘이 있다면서 최근 1, 2년 사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다룬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북한 인권 영화들을 보면 다양한 장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극영화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영화 장르들의 확장이 외연의 어떤 확장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증언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노나 공포나 연민을 만드는 걸 좀 넘어서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뭐 좀 우리가 좀 크게 좀 담론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상영회를 개최했던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일본 영화 트루 놀스는 애니메이션 장르이고 탈북민 허영철 감독이 동료 100여 명의 탈북민과 함께 제작 중인 영화 도토리는 정통 극영화입니다. 장르뿐 아니라 영화의 소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 You Don't Know 2편 격인 영화 행복의 발견을 공개하는 이 감독은 첫 편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면 2편은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유돈노 같은 경우는 이제 3부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드는 영화가 두 번째 이제 영화인데 창 하나로 볼 수 있는 어떤 진실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조금 더 넓은 창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행복을 찾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고 있는 영화라 행복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금 유돈노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최근 열린 북한인권 영화 상영회를 기획했던 박지연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과거와 달리 최근 제작되는 북한인권 관련 영화엔 영국인 등 외국인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 전에 나왔던 이제 탈북민들이 그렸던 미디어는 너무 이제 아픔만 그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 그 접하는 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의 그 새롭게 이게 말하자면 필름 에세이처럼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이런 에세이처럼 나오니까 그분들이 그 아픔과 함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또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들을 그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가 있고 그 영국인들은 한테 이제 많은 질문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목사도 관객들의 눈물과 큰 호응을 보면서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알리려는 노력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듯이 이거 영화는 한 편이었지만 북한에 대한 어떤 것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파괴력이 큰 것 같아요.
V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세계 비핵화를 위한 국무부의 노력을 조명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비핵화 과정은 군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really is much wider than most people think. They think it's just get rid of a nuclear weapon, which is important.
젠킨스 차관은 비핵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비핵화가 단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국가들이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들이 핵밀수를 할 물질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비핵화란 개인들이 핵물질을 손에 넣는 것을 막는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노력의 중심에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의 증거가 되는 180여 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인 핵확산 금지조약이 있습니다. 또 국무부는 조약을 강화하는 조치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젠킨스 차관은 지적했습니다.
The regime also includes other things. It includes activities that are called capacity building measures, which are efforts where we.
젠킨스 차관은 핵확산 금지 조약은 다른 것들도 포함한다며 그것은 역량 강화 조치라고 불리는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각국과 협력해 핵 밀수와 같은 것들을 막거나 또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을 막거나 또 우리가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UN 군축위원회와 같은 국제적인 협력은 비핵화 노력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s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Vienna, which does a lot of work on nuclear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또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각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때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매년 10월에 회의를 개최하는 UN 군축위원회는 각국이 모여 군축과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와 지속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 협력과 외교,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